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늘 북한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지역 예선전에서 남북한 축구 대표팀이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한 대표팀은 오늘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치렀습니다. 남한은 오늘 경기 결과 예선 전적 2승 1무로 북한과 승점에서 비겼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조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남한 선수단 입국만 허용하고 취재진과 응원단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남한 언론들은 이번 경기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3.0%를 제시했습니다. IMF는 지난 7월 이를 3.2%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이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만일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어둡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MF는 내년 세계 경제가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나라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3.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터키를 제재했습니다. 부처 두 곳과 고위관리 3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터키 국방부와 에너지부, 그리고 내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장관 등입니다. 이 제재에 따라 이들 부처와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은 압류되고 이들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 올리고 터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동맹 세력이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장악했던 지역을 모두 회복했다면서 터키가 이를 위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홍콩 경찰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크리스 탕 홍콩 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차량 근처에서 원격 조종 폭탄이 터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이 폭탄이 경관에게 해를 주려던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제 폭탄은 경찰이 카오룽 몽콕에서 시위대가 거리에 설치한 장애물을 치우려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터졌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넉 달간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폭발물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자주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살만 사우디 국왕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 사우디 왕실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때는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TV에 방영된 발언에서 두 나라 관계가 지역 안전과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에너지, 농업, 항공, 보건, 문화 분야에서 20건의 협약과 100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 30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중동의 두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 지분율 100%인 은행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기존 외자은행 관리 조례를 수정해 중국의 외국 자본만으로도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은 또 이날 외자 보험 관리 조례 개정안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도 중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간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외국 보험회사 주주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무원은 오늘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례 개정이 중국의 금융 부분을 개방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B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타이완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밝혔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가택연금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맑다가 저녁에 서쪽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각국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14일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5차 회의에서 북한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석 달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번에도 선봉에 섰습니다. 얀 후앙 유엔 주재 프랑스 대표부 군축 대사입니다.
With regard to North Korea, we are forced to note that the nuclear program remains operational as indicated in IAEA reports. Its ballistic program is in full development as demonstrated by the repeated launches.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보고한 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사이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이를 폐기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던 영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면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든 리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 군축 대사입니다.
Sanctions need to remain strictly implemented until concrete steps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re taken.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제재가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일 북한이 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강하게 규탄했던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부시게 다카미자와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군축 대사입니다.
Japan deeply regrets North Korea's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which are in violation of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일본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을 깊이 유감스러운 일로 여기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유럽 국가와 말레이시아 등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김성 유엔 대사가 회의에 참석해 자국을 겨냥한 비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This year, United States tested fire ICBM Minuteman III, SLBM Trident, and crude missile Tomahawk.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북한뿐이 아니며 미국도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덴트 2 그리고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발사했다는 겁니다. 김성 대사는 또 한국이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최첨단 공격무기인 F-35A 전투기를 도입했다며 이 같은 적대 행위가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유럽연합 소속 6개국이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미국이 이를 사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take this opportunity to resolutely denounce and reject as the serious act of the provocation against DPRK the statement made by EU country.
김 대사는 특히 북한이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정당하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유엔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타이완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에게 사법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이 부분적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14일 발표한 타이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타이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를 빠른 시일 내 자국법에 편입시키고 독자 제재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 동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자국민인 첸시센과 관련 회사, 선박 등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듬해 1월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법무부 등은 첸시센을 비롯해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마셜 제도 등에 등록된 관련 회사를 자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관련 자금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결 자금에는 이들의 예금과 증권, 신용카드, 수표 예금, 보험 등 288만 달러에 달하는 60개 자산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첸시센은 2017년 한국 정부가 억류했던 라이트하우스 윗모어 등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4차례에 걸쳐 북한에 2만 8천 톤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임무로 타이완 법원은 이후 119일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첸시센은 올해 6월 자택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당시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81개 자산에 대한 자금 동결 조치를 취했고 전체 금액은 396만 7,766달러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 정부가 안보리의 조치를 뛰어넘어 추가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8년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마셜 제도와 사모아에 등록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을 당시 타이완 법무부 조사국은 이들 회사의 소유주가 자국민 챙융위안이란 사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6시간 내에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국내 상황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챙융위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과 원유 거래를 도운 인물로 지난해 2월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과 북한의 무역액이 2016년 1,270만 달러였지만 2018년엔 0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타이완 정부의 노력에 맞춰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평가 기준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또 다른 나라인 파키스탄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부분 준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2016년과 2018년 사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5차례 회의를 열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유 중단과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의 계좌를 감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법령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8차례 법령을 더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갱신해온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일반인과 법적 대리인들의 자산 동결에 대한 요구가 부족한 점 등을 부분 준수 평가의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출범 초기에 축적했던 성과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고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지적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단기간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환상을 접고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추가 무기 실험을 할 경우 현재의 외교 기조가 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스톡홀름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실무 협상에 대한 회의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만 원하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I mean, this was the really initial round of working talks with this new North Korean negotiator, so it's not that surprising that it would have.
북한의 새 협상 대표와 가진 초기 실무 협상이었던 만큼 팽팽한 대립 끝에 결렬된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 회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후 적절한 준비를 거치지 않고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실무 협상을 또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십니까?
Well, the situation I think has gotten more complicated now since all of the domestic political turmoil in the US has
미국의 국내 정치적 소요 때문에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과 추가 정상회담을 갖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 최선의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고 북한이 연말 시한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것이고 여기에 맞춰 전략을 짤 겁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올해 말부터 내년 말 사이에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선 뭘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와 같은 국내 정치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I think, for the North Koreans to be relying on any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북한으로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느낄 겁니다.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정상회담을 하느라 실무 협상을 하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버려 안타깝습니다. 당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만든 국제적 압박마저 허비해버렸습니다. 이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보지 못했고 어느 정도의 국제 압박 캠페인이 김정은을 대화 방향으로 이끌었는지도 시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Yeah, I mean, I have to say that, you know, in my view, we've been working on this North Korea problem for
수십 년 동안 북한 문제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등장했고, 저는 북한 지도자와 직접 접촉하는 등 다른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트럼프 특유의 정치적 능력이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 특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미북 간의 완전히 상반된 기대와 준비 부족 등이 드러나면서 정상회담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의사전달 시스템이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누군가가 있는 게 좋긴 합니다만 정상이 직접 만나니까 바로 성패가 좌우되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해볼 만한 접근법이라는 시각과 외교의 근본적 원칙을 무시한 모함이라는 평가로 나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his North Korea policy, you know, had at the beginning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초기만 해도 지난 10년간 이룬 것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됐죠. 북한 측 역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실무급 대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정치 일정 때문에 북한의 그런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가운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I mean, the biggest achievement is the fiv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impose really stranglehold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hose are going to be
가장 큰 성과는 다섯 개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채택돼서 북한 경제를 강한 제재로 압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재들은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대북 정책 특별 대표로 이어지던 대북 협상 라인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독주 체제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결정 구조를 문제로 보시나요?
Well, one of the big problems on the US side traditionally on North Korea policy has been that US administrations have been at odds with
전통적으로 미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북한과 관여하고 미 정부 각 부처의 의견 일치를 이끌어내려면 무엇을 현실적인 우선 목표로 둬야 할지 파악할 때까지 북한과 이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북한은 매우 일원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혼란스럽고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점이 애초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겁니다.
북한과의 관여에서 현실적인 우선순위는 뭐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we need to have denuclearization continue to be the ultimate objective and then figure out how to have a staged process to make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오랜 시간이 걸릴 이 목표를 향해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90일 만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등의 환상을 접고 단계적 진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이 과거와 다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과거의 관행과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언가를 포기할 것이라는 명제를 진지하게 시험해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는 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죠?
Well, I think you're going to have to do it in a step-by-step process and see what steps they're actually willing to take. So far, they've actually done nothing.
단계적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선은 북한이 실제로 어떤 단계를 밟을 의지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을 동결했어야 하는데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으니까요. 김정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조치도 아직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중요한 조치인데 이를 위해선 미국이 뭔가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앞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폐기한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죠?
Well, we're certainly going to have to consider some kind of sanctions easing. I mean, we put these, you know, like I mentione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일부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할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 경제 전반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제재를 해제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제재가 완화된 뒤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인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비롯해 여러 장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Well, I think that's probably not the first thing that the US team would think about suspending, but
미국 협상팀이 그런 조건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련의 현행 제재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죠. 직접 해제할지, 새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제재를 유연하게 조정할지, 일시적으로 할지, 영구적으로 할지,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섬유와 석탄 수출 제재 유예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유예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특정 분야 제재가 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 개성공단과 같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등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우선순위가 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만족스러운 동시적 행동을 고안...
실무 협상 직전에 감행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은 얼마나 심각하게 보십니까?
Well, I mean, I think it's very worrisome that in spite of the fact that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실험 동결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하지만 북한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모든 종류의 무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만 주저하는 것 같은데 SLBM 실험은 극도로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상당 부분 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런 모든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무기 실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실제로 ICBM이나 SL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don't know about the ICBM. I would think that they would feel some
ICBM 실험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시하는 부분이니까요. 발언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SLBM 실험은 다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그런 종류의 무기를 실험한다면 그동안의 대화 모드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 certainly hope so because that's the one thing that you know basically all of this summit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ICBM 실험 중단이야말로 이 모든 정상회담과 협상 노력이다. 따라서 북한의 ICBM 실험은 모든 것을 현 상황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수전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부터 미북 실무 협상의 한계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칸희 기자였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가택연금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제출한 구금 조건 명령에 대한 검토 요청서에서 안 씨가 지난 7월 1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보석 조건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택 구금 대신 매일 오후 9시까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통금 조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가택연금과 관련해 취해진 여러 조건들을 해제해달라는 내용도 요청서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22일 가택연금 조건을 완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개최하겠다고 안 씨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안 씨가 자택에서 발목 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는 가택연금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또 보석금 130만 달러를 납입 조건으로 제시하고 안 씨가 병원 진료와 교회 예배 때만 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4월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안 씨 등 가담자들의 송환을 미국에 요청한 상태로 안 씨는 현재 스페인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급파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했던 여군 참전 용사가 전우들과 함께 전쟁의 기억을 모은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참전한 한국전의 아픔과 미군의 희생을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소개했습니다. 조 데이비슨 씨를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데이비슨 씨에게 70년 전 일리노이주 공군기지는 한국전이 발발한 곳이자 격전지였습니다. 당시 드물게 여성으로 참전해 미국에서 한반도로 떠나는 수많은 장병들을 지원했던 전장이기도 했습니다.
After getting out of high school, thinking that I could become a female pilot.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었지만 공군 생도로 3년간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 그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공군 기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만난 남편도 한반도에 급파된 한국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이 데이비슨 씨 부부에겐 부부가 함께 겪은 격전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1~2차) 세계 대전과 베트남전, 이라크전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전쟁 역사에 한국전은 거론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85살의 나이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린 한국 전쟁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잊혀진 전쟁 되찾다. 전시회의 제목은 데이비스 씨의 간절한 희망이자 전쟁과 남편에 대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전시회는 전미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마우이 지부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달 23일에야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70년 전 전장의 경험을 나눠줄 전우들을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이 한국전의 기억을 나누기를 꺼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데이비슨 씨는 말했습니다. 잊혀진 전쟁은 이들에게도 잊고 싶은 전쟁이자 과거였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Maui 출신 한국전쟁 참전 용사는 85명으로 현재 절반도 안 되는 37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비슨 씨는 참전 용사들을 설득하면서 이들이 한반도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뒤의 삶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전시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so interested that what they have done since they came back from Korea so many years ago.
데이비슨 씨는 몇 년 전 참전 용사로서 초대받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지만 처음 밟아보는 전장에서 받았던 한국인들의 열렬한 환대, 2001년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억과 겹쳐 데이비슨 씨를 복받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전우들이 시간과 노력, 목숨까지 바쳐 도왔던 이름도 생소했던 나라와 국민들이 부유한 나라로 우뚝 선 모습이 데이비슨 씨에겐 마냥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나라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분단을 딛고 가족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한반도에 대한 희망입니다.
The North and South could one day be united, really.
통일은 참전 용사들에게 한반도에서 뿌린 땀과 노력이 가치가 있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마우이 섬의 니세이 참전 용사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잊혀진 전쟁 되찾다는 올해 12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고 헤이젤 스미스 런던 대학 동양아프리카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유엔이 북한에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유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타격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에 상주하면서 유니세프와 유엔 개발 계획 UNDP에서 일했고 북한 안보와 인도주의 문제를 30년간 연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스미스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유엔은 오랜 가뭄과 농자재 부족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수확량이 지난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After the famine of the 1990s, Nor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ion improved. So much so that
1990년대 기근 이후 북한의 농업 생산이 많이 늘어 2012년과 2013년쯤에는 주민들을 스스로 먹일 수 있었습니다. 식량 수입을 이어나가긴 했지만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죠. 2016년에 유엔의 포괄적 대북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유류 제재가 시작됐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농업 분야는 유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료, 살충제에 유류가 들어가고 농업 용수를 대는데도 연료가 필요하죠. 리비아, 시리아, 이란과 달리 북한은 자체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혔다 하더라도 농업 분야는 외부에서 유류를 들어오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수확량이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As a direct result, was last year in 2018, agricultural production went down dramatically.
유류 유입이 줄어들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지난해 농업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이 모두 소량을 섭취한다고 볼 때 한 해 500만 톤의 곡물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식량 생산량 부족분은 50만 톤 수준이었고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수확량은 150만 톤이 부족했고 이는 인도주의 지원이나 자선기금으로 채울 수 없는 양입니다.
수확량이 크게 줄었는데도 주민들이 굶는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is that we're not yet seeing starvation being reported, which means that the grey economy, the non-legal economy, non-legal trade.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기아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불법 경제, 불법 무역, 국경지대에서의 제재 위반 행위 등 회색 경제를 통해서 북한으로 식량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하려면 외부에서 들여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 식량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It looked like earlier this year, the government internally thought that it was going to see the return of extreme conditions such as we'd seen in the famine years.
올해 초 북한 당국이 과거 겪었던 극단적인 기근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개별 국가들과 식량 지원을 협의하려 했죠. 그런데 기근 상황이 벌어지지 않자 북한 당국도 외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놀란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재현된 이유가 2016년 시작된 포괄적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특정 분야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포괄적 제재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No, they're not sectoral sanctions. If you look at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outputs, 90% the aim is to stop
특정 분야 제재가 아닙니다. 미 국무부의 목표는 북한 수출의 90%, 수입의 90%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만 분야별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인 섬유 분야는 북한 핵 프로그램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16년 북한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는 유엔 차원에서는 15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유엔은 앞서 아이티와 이라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 제재가 무고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북한 정권 탓이라고 했습니다.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In international la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법은 유엔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도주의 상황의 악화를 막을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주권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책임은 뺀 것입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을 우려하셨는데 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There has been no roadmap put forward by either the US government or the UN as to how these particular sanctions are supposed to achieve.
미국 정부나 유엔은 대북 제재가 핵무장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중산층이 없습니다. 이란의 경우 제재가 중산층에 타격을 주고 중산층이 항의하면 정부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자원이 흘러들어가도록 허용하면 모든 자원을 통제하는 북한 당국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If you starved all the population, you would see 25 million people dying and then there wouldn't be a nuclear crisis.
북한의 2,500만 주민이 모두 사망하도록 자원을 차단하면 핵 위기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식량 유입까지 차단하겠다는 논리는 도덕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1990년대 말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에서 근무한 헤이젤 스미스 런던대 교수와 인터뷰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미국 정부가 터키의 공격을 막기 위해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년 만에 처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이 15일 진행됩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중 공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터키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지금 시선을 받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터키에 경제 제재를 단행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터키의 행동에 관한 대통령의 성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명에서 터키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면서 즉각 침공을 중단하고 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터키에 어떤 경제 제재가 가해지는 겁니까?
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터키에 부과하고 있는 철강 관세를 인하했었는데요.
그렇죠.
이를 다시 이전 수준인 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현재 터키와 진행하고 있는 천만 달러 규모의 무역 협상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무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터키 북동부 지역의 군사활동을 심각히 우려하며 터키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고
네.
14일 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르신 장관은 그러면서 터키 정부의 주요 인물들도 제재 대상에 함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무래도 터키 경제 분야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겠군요.
네, 터키 국방부와 내무부, 에너지부 장관 3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미국과의 거래 중단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터키에 대한 그 경고 수위가 상당히 높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요. 만일 터키 지도자들이 이 위험하고 파멸적인 길을 계속 걷는다면 나는 터키의 경제를 파멸시킬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무너진 재무장관 이번 이야기 관련해서 미국의 제재는 이미 약해져 있는 터키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된 성명뿐 아니라 직접 또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터키 대통령에게 직접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힌 얘기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예, 미국은 터키가 침공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들어갈 것과 쿠르드족과 이 폭력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터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 그 터키의 군사작전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표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에르도안 대통령으로부터 터키의 군사작전 계획을 들었다면서 예, 미국은 이 작전을 지지하지도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터키의 군사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소수의 미군 특수부대 병력을 철수시켰는데요.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터키가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서 시리아 지역으로 깊숙이 진입하고 이 쿠르드족의 주축이 된 시리아 민주군이 맞서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성명에서요. 유감스럽게도 터키 정부는 공격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때문에 국내외에서 지금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 반발이 심한데요.
예.
이번 제재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쿠르드족은 미국을 도와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격퇴전에 참가해왔는데요. 지난 6일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있는 미군 철수를 결정함으로써 이 터키가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입니다.
네.
또 이 혼란을 틈타서 미국 정부가 완전히 격퇴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IS가 다시 세력을 규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실제로 현재 한 800명의 IS 동조 세력에 탈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도 가하고 경제적 인물에 대한 제재 명단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터키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5일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시리아 북부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군사작전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또 현재까지 1000km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에 이 테러 분자들로부터 해방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를 자국 내 분리독립을 획책하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된 테러 조직으로 보고 국가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전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쿠르드족의 지원 요청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북동부 요충지인 만비지에 진입했습니다.
예.
내전 발발 후 7년 만에 정부군이 이 지역에 들어온 건데요.
네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요, 15일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비지 외곽에 병력을 배치하고 경계를 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미군이 빠져나간 공백을 러시아가 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요.
네.
12년 만에 다시 사우디를 찾은 겁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해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왕실 지도부와 푸틴 대통령이 또 만났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은 리야드 왕궁에서 살만 사우디 국왕과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 왕실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네.
사우디 외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호를 증진하고 농업과 항공, 보건, 문화,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 20건의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사우디 하면은 뭐 석유 수출국이고죠. 오펙 네. 회원국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크렘린궁은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원유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특히 현재 사우디 국영 석유사의 아람코가 올해 안에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동 투자하는 방안 등에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사우디는 또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 구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중동 정세가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의 중재자로 나서겠다 이렇게 자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앞서서 13일 사우디 국영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러시아는 사우디와 이란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중동의 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지금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있는 그 사우디, 이란, 중동에서는 사실 아주 오랜 숙적 관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슬람교가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 두 종파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예.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로,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로 중동 지역에서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부도 시아파의 일종으로 이란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시리아, 이란은 후원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나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살만 사우디 국왕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사우디와 상호 호혜적 관계를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만 국왕은 사우디는 러시아와 함께 영내 안정과 안보, 테러와 맞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보자면 뭐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국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주요 언론들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한 시점에 푸틴 아라비아를 방문한 것은 중동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민주당의 대선에 나선다는 경선 주자들의 텔레비전 토론회가 곧 열립니다.
네. 이번이 네 번째 TV 토론회인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카멜라 해리스 등 여러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한 경선 주자 12명이 오하이오주 웨스터빌에서 격돌합니다.
네.
지난 3차 토론에 나섰던 후보 10명이 아울러서요. 털시 가바드 하원의원과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씨가 합류했습니다. 이 스타이어 씨는 민주당의 거액 정치자금을 후원해왔던 사람인데요. 최근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경선 토론을 앞두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예, 경선 초기 부동의 지지율 1위였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주춤하는 추세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른 예비 후보들의 공격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따라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전 부통령 부동의 1위였었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 최근의 뉴스와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일으킨 우크라이나 추문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씨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큰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는데요.
네.
그래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는 이번 토론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최근에 그 심근경색 수술을 받아서 건강 문제가 부각됐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샌더스 후보가 14일 주요 대선 공약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예.
기업 책임과 민주화 계획이라는 경제 분야 공약을 우선 내놨는데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35%로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 법인세 감면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되돌리는 건데요. 자, 이 밖에 기업 이사회 민주화, 자사주 매입 금지, 기업 운영 다각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샌더스 의원은 정부의 개입과 대기업 규제를 강조하는 이 사회 민주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전국 조사에서 당내 지지율 선두로 오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향해서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라고 공격하면서 난 아니다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상황도 좀 짚어보죠.
네, 워런 의원이 최근 CNN 방송에서 방송을 주관한 민주당 대선 주자 타운홀 미팅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사람 중 하나인데요.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이번 토론에서 확실히 굳히겠다는 각오로 토론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울러 정치자금 모금 제한 공약을 내놨는데요. 기술기업 등 경영자나 대형은행 같은 곳에서 200달러 이상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15일 선언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워런 의원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위니피엑 대학교가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30%를 얻어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27위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예.
다만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7일부터 12일까지 벌인 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32%로 선두였는데요. 2위를 기록한 워런 의원은 21%로 격차가 좀 컸습니다. 또 샌더스 의원은 모든 조사에서 10%대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막다가 저녁에 평안남북도, 황해도 지역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9도, 남포 아침에는 9도, 낮에 1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9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도, 강계는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는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역시 막다가 저녁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8도, 개성은 6도, 사리원 6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0도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양강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장진 지역만 구름이 많이 끼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지만 저녁에는 강원도 지역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4도, 낮 최고 21도, 계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6도, 장진도, 풍산도 영하 5도로 아침 기온이 내려갑니다. 원산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2도, 성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맑겠고 서해는 막다가 저녁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터키를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터키 내 부처 두 곳과 고위관리 세 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터키 국방부와 에너지부, 그리고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장관 등입니다. 이 제재에 따라 이들 부처와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은 압류되고 이들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 올리고 터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동맹 세력이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장악했던 지역을 모두 회복했다면서 터키가 이걸 위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3%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이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에 IMF는 내년 세계 경제는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나라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3.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북한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지역 예선전에서 남북한 축구 대표팀이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한 대표팀은 오늘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치렀습니다. 남한은 오늘 경기 결과 예선전적 2승 1무로 북한과 승점에서 비겼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조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선수단 입국만 허용하고 취재진과 응원단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들은 이번 경기가 관중 없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경기를 녹화한 영상을 한국 측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남북 간 월드컵 예선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 지분율 100%인 은행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기존 외자은행 관리 조례를 수정해 중국의 외국 자본만으로도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은 또 이날 외자보험관리조례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도 중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간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외국 금융기관들이 외국 보험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원은 오늘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례 개정이 중국의 금융 부분을 개방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살만 사우디 국왕과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 사우디 왕실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건 지난 2007년이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TV에 방영된 발언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지역 안전과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에너지, 농업, 항공, 보건, 문화 분야에서 20건의 협약과 100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 서린계를 선동해 두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각각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의 본거지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차재 폭탄이 터졌다고 홍콩 경찰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크리스탕 홍콩 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차량 근처에서 원격 조종 폭탄이 터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이 폭탄이 경관에게 해를 주려던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제 폭탄은 경찰이 시위대가 거리에 설치한 장애물을 치우려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터졌습니다. 홍콩에서 지난 넉 달간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폭발물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자주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만 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